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성찬식에 있어서요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고 또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 앞에 오는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16장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대적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항상 이 사건이 반복이 되죠. 끊임없이 광야 생활 중에 광야 교회의 인도자였던 자들을 향해 원망과 대적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돌아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한 죄악이었다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나타난 것이었고요.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이 이제 민수기 16장의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었냐면요, 땅이 꺼져서 그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의 주동자였던 고라와 그 일당들이 산채로 삼키움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땅이 꺼져서 그 안으로 다 산채로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은 250명의 족장들이 여호와의 소멸하시는 불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의 중보와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게 된다는 거죠. 뭐 지금으로 하면 교회의 징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죄악을 범한 형제에 대한 징계가 있었지만 그것을 보고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징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죄가 자라나서 이러한 징계가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계속되는 이 죄악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보면 죄인들은 심판을 받기까지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죄악은 다른 죄인들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아도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언제 그칠까요?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끝이 납니다.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주동자인 고라와 그 일당이 땅이 꺼져서 산채로 죽임을 받는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족장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0명의 족장들까지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다 봤습니다. 고라와 일당들의 심판을 받았고 거기에 회개하지 않았던 인도자들이었던 족장들 250명까지 징계를 받고 회개 심판을 받는데도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연병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죄가 끝이 납니다. 죄는 이러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 눈으로 실제로 지옥 심판을 보면 죄가 그칠까요?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지옥 심판을 받아야 죄가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끝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끝이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죄를 그치고 다시는 죄가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심판받으신 십자가 복음이 있는데도 그것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 최후 심판의 날에 다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든 죄가 다 그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죄가 끝이 납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어 심판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한 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죄악 속에서 그 죄의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원망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심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한 표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백성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표징을 주십니다. 그 표징이 뭐였나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각각 지팡이를 취하여 각 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쓰게 하셨죠. 그 가운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게 하셨냐 하면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에 두게 하셨냐 하면요, 지성소 안에 증거궤 언약궤 앞에, 즉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지팡이를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17장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각 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표징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여 그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원래 지팡이는 뭐죠?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내어 마르게 한 후에 칼로 가지를 치고 잘 다듬어서 자신에게 잘 맞도록 만드는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가 잘려져 나가 죽은 나무가 되어야 하고요. 더 이상 그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마르고 죽은 나무에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게 하시는 권능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의 죄와 원망을 그치게 하여 그들이 다시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표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후에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보면 17장 8절에 verse 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열두 지파의 지팡이들 중에 어디에만 오직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서만 순이 나오고 꽃이 피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구 열매까지 열리게 됩니다. 싹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적인데 열매까지 맺어져요. 보통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한 시절이 지나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8절 시작에 보면 이튿날, 다음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신 바로 다음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0절에 verse 1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표징이 되게 하셔서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그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징을 항상 보며 내 보좌에 있는 그 표징을 항상 바라보며 원망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이런 표징을 주셨을까? 어떻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스라엘의 죄와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그 사건을 다시 늘 기억나게 하여 아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렇게 죽었지. 우리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당해 항상 그것만 기억하며 심판받지 않고 살라고 이런 경고로 그걸 늘 바라보게 하신 걸까요? 야 우리가 원망하다가는 저렇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겠구나. 그 정도의 현실이 아니죠. 그 정도였다면 다른 많은 표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게 하는 것을 통해 사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레위 지파의 지팡이를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다른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냐는 거죠. 뭐 유다 지파, 예수님 오신 지파의 지팡이도 될 수 있고 그 밖에 장자였던 르우벤의 지파일 수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였을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나아서였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다 나를 반역했는데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아서 신실한 지파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택하였다.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민수기 16장에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의 주동자가 누구였냐 하면요. 레위 지파의 고라였습니다. 우리 고라 잘 알죠?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레위 지파는 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레위 지파는 버리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많은 지파들 중에서 가장 자기를 대적했던 고라가 있던 지파였던 레위 지파를 택하세요. 그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수되었던 레위 지파의 지팡이를 택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주신 언약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배반했지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 주신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레위 지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처럼 장차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지파지만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되는 나라를 세우실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파들이 되게 하시겠다. 그것도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레위 지파.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그날이 오면 하나님 백성들이 결국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의 현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도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백성들에게 보여준 후에 다른 지팡이들은 도로 가져오라고 안 하시지만 이 아론의 쌍난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도로 가져와서 어디에 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증거궤, 그 즉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걸 표징으로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광야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즉 약속으로 주시는 표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실 날을 그 표징을 보며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두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외에도 두 가지를 더 두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궤 덮개로 덮게 하셨습니다. 언약궤 덮개가 알려주는 바가 있죠. 언약궤 덮개의 또 다른 이름은 시은좌라고도 불리고 멀시시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보좌에 앉아 이 세 가지 증거들을 그 보좌에 두시고 거기 앉으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그 세 가지 언약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언약의 약속들을 하나님이 결단코 이루시겠다는 맹세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때가 올 때까지 이 세 가지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약속들을 내가 결단코 이루겠다. 그 약속들이 뭐였다고요? 내 백성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되는 것.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언약의 주님으로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맹세가 이 보좌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언약궤에 세 가지 증거들을 함께 두셨다면 오늘 본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었던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세 가지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세 가지 증거들은 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도 같은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세 가지인 두 돌판을 먼저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었다는 뜻으로 쓰여져요.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손가락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9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의 그 술객들, 마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권능이다. 저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했죠. 원어를 보면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power of God. 그래서 십계명의 돌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친히 쓰신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죠. 만나는 어떠한가요? 만나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 양식을 먹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지도 죽고 마른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권능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언약을 맺어주시고 십계명의 돌판을 주신 것도 은혜였죠. 만나를 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은혜였고요.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레위 지파의 지팡이를 택하신 것도 그 원수 지파였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지파를 택하신 것도 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확실한 표징들이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다 품고 있는 언약적 메시지와 약속들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받은 율법의 요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때에는 언약 축복을 주실 거라는 약속이 함께 주어졌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약 저주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함께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 메시지가 십계명 돌판에 있었다는 거죠. 약속과 함께. 만나는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언약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무르게 할 그날까지 자기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여 신실하게 그 기업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만나가 증거하고 있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먹여주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 내용을 만나가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Exodus 19:5-6.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완전하게 이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아시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라.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을 이 약속을 레위 지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레위 지파의 지팡이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세 가지 언약, 세 가지 그 표징들이 다 언약적 메시지와 약속을 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표징이 성막안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 가지 표징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했고 또한 이 언약적인 메시지와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세 가지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세 가지 증거들이 다 하나님께 범한 죄악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왔던 사건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세 가지 증거들이 보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할까요? 그래서 이세 가지 표징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나게 하는 표징들이었다는 거죠. 먼저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어떻게 심판의 사건과 연결이 있죠? 모세가 처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큰 죄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그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시라 말하며 우상숭배를 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때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이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에게 던져 그 돌판이 그때 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새 돌판을 받아 언약궤 안에 두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깨집니다. 마치 언약이 깨졌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새로운 돌판을 주시죠. 만나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래서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 안식일 때는 두 배로 거두게 하셨지만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가 내려진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했나요? 만나 사건으로 또 심판이 맙니다. 탐심으로 그들이 더 많이 거두어 저장해 놓으려고 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 썩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 사건이 따라 나오고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뿐 아니라 민수기 11장에 가면 만나에 대해서 또 다른 범죄가 나와요. 야, 이제는 만나가 지겹다. 만나가 없으면 죽는 건데.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를 주지 않는 하나님. 야,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왕을 섬기자. 그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게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그 고기를 먹고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버리지 못한 백성들이 그 표현이 있죠. 이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심판을 받아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만족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절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의 사건이 이세 가지 표징에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말씀 우리가 보았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표징으로 주어지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했던 고라의 일당들과 250명의 족장들과 14,7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세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언약궤 안에 들어간 이 세 가지 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언약의 메시지와 약속을 주는 내용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표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현실을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증거들로 자기 백성들이 늘 깨닫고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없는 죄와 심판의 현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로 나아가야 했죠? 성막이나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죠.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야 했습니까? 지성소 안 언약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했죠. 그때마다 그들에게 생각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막으로 나아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지성소 안 언약궤 그 보좌에 있는 이 세 가지 표가 알려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선조가 심판받아 마땅했던 죄악들,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심판받을 현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것만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되는 길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심판받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갈 때 또 다른 심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붙들지 않고 나아갈 때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언약의 메시지와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예배도 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표징들과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메시지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았는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십계명의 두 돌판, 항아리에 담긴 금항에 담긴 이 만나가 언약궤 안에 항상 있어 그들에게 분명한 표가 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했고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끝나요? 심판받고 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분명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이것들이 표징이 되어 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계속해서 원망하다가 계속해서 죽어서 망하는 것으로 구약이 끝이 납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뭘까요? 이 세 가지 분명한 표징을 주었을지라도 이 세 가지 구약의 표징으로는 할 수 없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십계명의 두 돌판, 항아리에 담긴 만나로는 죄를 그치고 죽지 않게 하며 언약 축복을 얻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할 수도 없는 것을 표징으로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표징들은 그 자체로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것들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참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죄인들은 거기까지 가야, 거기까지 바라보아야, 그것들이 가르치던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야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히브리서에 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구절이 나와요. 그것이 가르치던 참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Hebrews chapter 9, verse 3 through 5.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계속해서 그 연결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4절. Verse 9 through 14.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죠? 이 세 가지 표징들이 있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연결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었던 장막, 즉 성막이죠. 그 안에 있었던 지성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론처럼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룹이 있었던 언약궤. 언약궤 안에 두었던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돌판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비유니 이 비유라는 뜻이 예표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표와 그림자였지 참 것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자체로는 죄인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지만 육체의 예법이 되어 개혁될 때까지 이 얘기는 그것이 가르치던 참현실이 성취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 성취되는 날이 오면 다 지나갈 것들이었지만 그날까지는 맡겨두시고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신 비유와 같은 현실이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가르치는 표였지 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언약궤 안에 있던 세 가지 표징들까지도 그 예표하고 가르치던 바가 완전히 성취되는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즉 실제로 죄인들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때가 왔다고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때가 올 때까지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뭐 그 밖에 모든 장막들이 증거했던 이 모든 세 가지 표징들이 가리키던 바는 결국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세 가지 표징들이 공통적으로 증거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는 약속, 그리고 죄인들의 소망 없는 사망과 심판의 현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성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그치고 죽지 않게 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가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성령님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이 되어 태어났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보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에.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모든 언약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십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가르치고 있던 모든 율법,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세요.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했던 율법의 정죄와 심판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세요. 그뿐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지고 그 돌판이 깨져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십자가 사랑의 법으로 새 법을 세워주시고 다시는 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나 죽음이나 심판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하여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참 떡이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죽어야 했지만 하늘에서 내리신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 기업의 땅인 천국에까지 들어가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떡이 참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하여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이 가리키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과 같은 천국 제사장들로 부르시는 때가 오는 겁니다. 모든 제사장 지파를 대신하여 마르고 죽은 나무에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을 대표하여 마르고 죽은 나무 십자가에 친히 예수님이 쓰여지십니다.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그 마르고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 예수님과 같은 천국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는 복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 천국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의 현실을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레위 지파의 마르고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현실로 미리 가르쳐 증거하게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이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미요.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몸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마치 마른 지팡이처럼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죽은 나무처럼 예수님도 마르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마르고 죽은 나무처럼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어 만민의 기호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들을 위한 기호로 세우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만민들의 표징으로 기호로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영화로운 곳이 되게 하셨다.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는 땅, 그런 하나님 나라는 다 지나가고 다시는 죄와 죽음과 심판이 없이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땅,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침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함께 언약궤에 들어간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십자가 돌판은 다 십자가 십계명의 돌판은 다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세상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표였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표로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오직 원망을 그치고 죽음에서 건져지게 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십계명의 율법으로는 언약궤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 표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그것이 가리켰던 십자가의 예수님과 그분의 피가 이루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하신 성령님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서 더욱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천국 제사장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가 그 확실한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살이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그 피가 흘려지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다시 원망하여 죽음으로 가는 일이 없이 죄를 그치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되었음을 이제는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모든 원망을 그치시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감사함으로 나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축복을 누리시고 기쁘게 우리 하나님을 살아서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어야 했던 우리 죄인들을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토록 다시는 죽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서 섬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죄를 그치고 다시 산자로 나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우리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1절과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힌 넘버 227, verse 1 and 2.